칸토르비츠의 왕의 두 신체. 이 책을 따라서, 카타라는 의미에서의 따라서와 메타라는 의미에서의 따라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드라마 리처드 2세를 읽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를 칸토르비츠의 논의에 따라서 읽는다고 하면 되게 이런 걸, 그 드라마를 비판적으로 읽는다, 그런 말을 되게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판적으로 읽는다, 비판적으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크리티컬하게 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크리틱이라고 하는 말이, 아, 이 드라마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예를 들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런 식의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서 비판이라는 말하고 비난이라고 하는 말하고가 거의 구분되지 않고 쓰여요. 굉장히 구분해서 써야 할 말인데도 그게 구분되어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좀 그 따라가는 카타라는 의미에서 읽은 다음에 일단 텍스트를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적인 상황 또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와 같은 이를테면 주석적인 태도로 읽는 것. 다시 말해서 컨텍스추얼 리딩, 맥락적 읽기. 그죠? 맥락적 읽기라고 하는 게 뒤따르게 되죠. 그런 것들을 2차적인 의미에서 메타 리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그런 걸 비판적으로 읽는다라기보다는 2차적으로 읽는다 또는 맥락적으로 읽는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맥락적으로 읽는다하고 이제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걸 동시에 읽어 나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보다도 좀 범위가 더 넓죠. 메타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이중적으로 읽는다는 것이니까 그 꼭 콘텍스트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거기에 덧대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다고 할 때 제가 여기서 계속 이 레젠, 도이치어로 LESEN, 레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읽기인데, 영어로 리딩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이게 읽는다고 할 때 맥락적으로 읽는다, 컨텍스추얼 리딩, 그 다음에 텍스추얼 리딩, 그것도 좋지만 메타적으로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텍스트로 읽는다, 콘텍스트로 읽는다 그런 말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요즘에는 본래의 결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는다는 것을 그 카타적인 읽기, 네, 헬라스 카타라는 단어에서 빼서 카타적인 읽기,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것, 이게 이제 메타적인 읽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리처드 2세를 읽고 있는 것, 왕의 두 신체 자체가 리처드 2세,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를 카타적으로 읽기보다는 메타적으로 읽고 있어요. 그 셰익스피어가 본래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떠나서 자신이 논변하고자 하는 주제를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2세를 가져다가 그 자기가 논변하고자 하는 주제 앞에 놓고 그걸 읽죠. 사실 전통적으로 리처드 2세를 읽어가는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칸토르비츠가 읽고 있는 방식이.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우리는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를 메타적으로 읽은 칸토로비츠를 또 읽으면서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이세를 또 읽으니까 이걸 이제 덧대어서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처드 이세를 읽기는 읽는데 칸토로비츠를 참조하면서 읽는다라기 나는 말보다 덧대어서 이렇게 겹쳐가면서 예, 복합적으로 겹쳐가면서 읽는다. 그런 점에서 이것 역시 메타리딩의 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제가 이제 칸토로비치의 그 책, 챕터 2에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번역해서 제가 놓고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번역한 걸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번역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죠. 칸토로비츠가 지적하고 있듯이 킹스 투 바디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셰익스피어가 거의 이 개념이 널리 알려지고 여전히 지금까지 잉글랜드의 정치 사상에서 또는 법제사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데에는 이 셰익스피어 드라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셋째 문단에 왕의 두 신체라는 법적 개념과 셰익스피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이 기묘한 심상이 그랬습니다. 이 기묘한 심상이 큐리어스 이미지가 오늘날 컨스티튜션에 대한 헌정에 대한 정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정체는 레짐이란 단어가 있고 폴리테이아가 있으니까 헌정이라고 번역을 일단 고정시켜 놨습니다. 거의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죠. 잉글랜드 특유의 그 개념이었고 또 잉글랜드 특유의 개념이긴 하지만 꼭 그게 그 잉글랜드만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은 어디에나 있죠.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은 몸 그런 걸 이야기할 때도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개념이 적어도 잉글랜드 헌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생생한 의미를 또는 인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까닭은 바로 셰익스피어가 이 개념을 집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짐작하건대 칸토로비츠도 그것을 고려해서 자신이 논변하고자 하는 그 잉글랜드 법사, 법제사, 그리고 중세 정치 신학의 이 책의 부제가 A study in medieval political theology니까 중세 정치 신학 연구거든요. 중세 정치 신학 연구에 관한 그 자신의 이 책에서 중심으로 되고 있는 논변을 앞에 예고편처럼 리차드 2세 이걸 논의하면서 했을 것이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유에 대한 이 메타포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셰익스피어고 그리고 이 은유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자신이 쓴 가장 위대한 희극들 중에 하나에서 그게 바로 리처드 2세죠. 그게 본질이자 정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베리 서스텐스 앤드 에센스. 그랬죠. 실체라는 말은 이 뼈대가 되는 것이겠죠. 리처드 2세는 왕의 두 신체에 관한 비극이다. 즉 리처드 킹 리처드 2 is the tragedy of the king's two bodies. 왕의 두 신체에 관한 비극이다. 두 신체를 가진 왕이라고 하는 것. 리처드 2세의 비극. 자, 그러면 이 왕의 두 신체라는 그 개념이 갑자기 셰익스피어가 발명한 것인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단은 세계의 문단은 메타적인 부분에 해당하죠.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읽으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연원하는 것인가? 그 개념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앞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그 중세 정치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가 그걸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독자적인 잉글랜드 정치 신학의 독자적인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중세에 아주 오랫동안 그 중세에서 사용되고 관철되어 왔던 그런 것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의 프리히스토리 전사를 보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교황 레오 1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교황 레오 1세만 해도 500년 AD 500 440년이니까 제위 기간이 20년 정도 제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세기에 이런 생각들 그때부터 되었으니까 리처드 2세까지 이것이 온다. 리처드 2세가 1377년부터 1399년까지 제위를 했으면 거의 1000년 후의 일이죠. 거의 1000년 후에 이게 어떤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이것을 리처드 2세가 대교황 레오를 레오의 근본 텍스트를 읽고 어떤 중세 텍스트를 읽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 당대에 널리 유행했던 개념들을 차용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종의 타당한 추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셰익스피어 당대에도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속된 말로 흔해 빠진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갈 픽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 의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픽션은 허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허구라는 이 픽션이라는 단어가 법제사의 맥락에서 쓰이면 또는 법학의 맥락에서 쓰이면 의제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이 법률 용어예요. 오늘날에도 쓰이는데 오늘날엔 잘 쓰이지 않고 간주, 뭐뭐로 본다 이런 의미로 이런 걸로 쓰는데 예컨대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법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제 간주라고도 하고 의제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두 개의 신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간주하자 그 말이죠. 왕에게는 생물학적인 소묘라는 그 몸체로서의 피지컬 바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불멸하는 몸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다고 하자 뭐뭐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을 그 법률로서 규정해 두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간주라고 하는 거죠. 추정은 일단 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가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는 것이고 번복되는데 간주 또는 법률적 의제, 리갈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증이 나타나도 일단 법규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았다. 법정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이제 실종되었던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이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더라 하는 것이 뭐 그 어떤 증거로서도 수없이 많은 증거로 입증이 되더라도 그것이 번복되질 않습니다. 일단 법에 가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망이라는 법률적인 효과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을 하죠. 출생을 해서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죽은 다음에 또 법적 권리 능력을 갖는 경우라고 할까요? 뭐 저작권은 70년 동안 보장된다 하는 건 그거는 제가 그 막상 저도 책을 쓰는 그런 입장인데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망이라든가 이제 출생과 사망 이게 바로 그 법적인 권리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실종 선고로 해버리면 사망으로 간주한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실종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실종을 법에서는 사망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을 리걸 픽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인이라는 것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리걸 펄슨이거든요. 그렇죠? 리걸 펄슨. 인간은 아닌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을 일정한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서 간주해서 인간처럼 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법률적 의제인데 요 개념 킹스투 바디스라고 하는 게 바로 법률적 리갈 픽션으로서 통용되었고 그것이 섹스피어 시대인 16세기 잉글랜드에서 법률가들에게는 아주 흔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이 칸토로비치는 거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칸토로비치가 이걸 거론하는 것은 바로 리처드 2세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읽는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 레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먼드 플로우든의 보고서나 그 다음에 조지프 키친이나 리처드 크롬턴 이런 사람들의 저작과 보고서에 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The Interpreter or Book Containing the Signification of Words. 이건 이제 흔히 그냥 인터프리터라고 줄여서 부르는 평이한 아주 그 번박한 법률 용어 사전이에요. 그 용어 사전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섹스피어 당시에 쌍둥이로 태어난 왕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인간의 신체로도 태어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왕은 왕관을 쓰면서 그게 바로 이제 불멸하는 몸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적어도 16세기에는 섹스피어 당대는 아주 흔한 법률 용어였다. 그런데 이게 스튜어트 왕조가 성립하면서 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죠. 잉글랜드 정치 사회에서 스튜어트 왕조의 1603년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위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마디 하게 됩니다. 1605년에 몇 년 후죠?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왕위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명칭이 좀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레이트 브리튼의 국왕이라는 이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레이트 브리튼의 국왕이다. 잉글랜드의 국왕도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국왕도 아니고 그레이트 브리튼의 국왕이다. 그러면 물론 잉글랜드는 그 잉글랜드도 특정한 지역 명칭이고 스코틀랜드도 특정한 지역 명칭이에요. 그런데 그 둘을 합해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면은 그레이트 브리튼을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축된 것이죠. 사실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유형의 사물이 없는 것을 가리키죠.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뭐 어디 고등학교로 간다.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뭐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고등학교에 간다. 무학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무학고등학교라고 할 때는 그 학교에 건물이 있고 그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 학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무학고등학교라고 하는 실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 무학고등학교에 가서 학교에 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학교 명칭을 가리키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아 무학고등학교에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명칭은 그 단순한 그 학교의 건물과 학생 이상의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레이트 브리튼의 국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더한 그 토탈 썸 그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을 하게 됩니다. Brief discourse touching the happy union of the kingdoms of England and Scotland.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국의 복된 통합에 대해 논하는 간략한 담론이죠. Brief discourse touching the happy union of the kingdoms of England and Scotland. 그것이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 유니언 오브 더 킹덤스 오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바로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제임스 1세를 가리킬 때 정치체와 자연체의 완전한 합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퍼펙트 유니언 오브 바디스 politics as well as natural 즉 정치체와 자연체의 완전한 합일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정치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그레이트 브리튼의 국왕이라고 하는 정치체죠. 그리고 이것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해피 유니언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추상적인 실체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합하면 그레이트 브리튼이다. 이 땅을 합하면. 그렇지만 그레이트 브리튼은 그것 이상의 것이죠. 그리고 그것 이상의 것인 그 그레이트 브리튼의 왕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체와 정치체의 합일이라고 하는 유니언, 퍼펙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이자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그리고 그는 그레이트 브리튼의 국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은 몸 안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공직을 겸직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실체적인 그런 것들을 그 몸 하나에서 담지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으로써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00년을 전후한 그게 바로 이제 1600년을 전후한 잉글랜드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플로우든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600년을 전후한 잉글랜드에서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다. 또는 영국 헌정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잉글랜드 내전이 이때부터 슬슬 그 싹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제임스 1세가 누군가?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영역된 성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약간의 상투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임스 왕의 성경 그렇게 알려진 거. 그게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1세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킹 제임스. 이게 이제 고풍스럽고 이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것의 주창자이기도 했으니까 자신의 몸뚱아리가 그 자체로 불멸하는 몸체라는 자연체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1600년을 전후한 잉글랜드에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플로우드니 말했지 라는 문구가 속담처럼 사용되었다. 이거 재밌죠. 플로우드니 말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플로우드니 뭐라고 했다. 플로우드니 뭐라고 했다. 네. 1600년을 둘러싼 전원 인근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플로우드니 말했지. 라는 문구가 속담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상황이 바뀌었다? The case is altered. The case is altered. Court flooded. 요 말을 그냥 그 상투적으로 사람들이 썼다는 것이죠. 1600 그만큼 사람들도 160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어떤 때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몰랐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플로우든의 보고서 역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첫째 이제 셰익스피어가 플로우든의 보고서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걸 잘 알려주는 그 명백한 텍스트적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그 플로우든의 보고서에 포함된 사건 중에 하나가 헤일스와 패티 사이의 그 재판인데 저자 미상은 희곡, 우드스토그 토마스에서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드스토그 토마스 안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플로우든을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법률에 관한 내용이라고는 없더군.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한국어로 읽으면 왜 뭐 그럴까 하는데, 플러디드 인 플로우든이라고 하는 이게 이 영어로 이제 일종의 라임을 맞춘다, 두음을 맞춘다 하는 그 언어 유의가 있죠. 네. 법률에 관한 내용이라고는 없더군. 플로우디드 인 플로우든 이렇게 플로우디드 인 플로우든이라고 하는 그 언어 유의로 끝난다. 이런 증거를 볼 때 셰익스피어가 플로우든의 보고서를 알고 있었다 하는 추측도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추측이 될 수 있죠. 지금 따라서 플로우든의 보고서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셰익스피어도 플로우든의 보고서에 상투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리처드 2세를 읽기 위한 하나의 컨텍스트 증거 중에 하나죠. 첫째, 셰익스피어는 플로우든의 보고서에 등장한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왜냐?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 16세기 후반부에서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용어이다.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는 법률 사건들에 친숙했다. 그리고 법학원 학생들과도 친했고 재판 과정을 잘 알려주는 증거도 있다. 그러니 뭐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법률가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던 용어인 킹스 투 바디스라고 하는 용어를 법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듣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게 조금 유력한 증거죠. 앞에 나오는 우드스톡의 토머스에 비하면 그 증거력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역시 개연성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칸토로비치는 셰익스피어가 법적 담화의 미묘한 논리에 친숙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이 킹스투 바디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법적 개념이든 아니든 셰익스피어가 이것을 자신의 드라마에서 가져다 쓰기에 아주 좋은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제가 법률적 의제, 왕의 두 신체라는 법률적 의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은, 그것을 설명한 부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번역본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이게 법률 용어상으로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듯하다가 하나 있고요. 지금은 뭐냐, 셰익스피어의 작법, 드라마 작법으로부터 이것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알고 있는 개념이다. 셰익스피어가 알고 있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문장을 보면 이 통찰이 법률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셰익스피어가 당시 법학자들이 사용하던 전문 용어를 가져다 썼는지 묻는다거나 그가 사용한 신조어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규정하는 시도는 무용한 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법적 담화의 미묘한 논리에 친숙했는가 아닌가,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니까, 왕이 지닌 한 쌍의 본성에 대한 이 셰익스피어의 통찰은 셰익스피어 자신이 속한 인간 계층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므로 이 통찰이 굳이 법률적 지식이 없다 해도 이 통찰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둘째 얘기죠. 그렇다면 칸토로비치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부분, 셰익스피어 드라마 작법이라든가 또는 셰익스피어가 속해 있던 그런 계층들로부터 이런 생각들이 나왔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2세에 등장하는 이 개념을 그 법률적으로 읽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예, 네,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굳이 그렇게 법제사적인 또는 법학적인 법률 용어적인 그런 배경들을 고려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칸토로비치의 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논변에 굉장히 그 기울어져 있습니다. 굳이 셰익스피어가 이게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을 법률 용어니까 가져다가 뭘 했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왕 안에 한 쌍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상, 이것이 셰익스피어 특유의 통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배경이라든가 또는 중세 정치 신학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리처드 이슬이 읽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좀 그렇게 읽는다면 과장된 읽기일 수도 있어요. 메타를 넘어서 버린 아득한,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그냥 무규정적, 무한정적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니 셰익스피어의 이 드라마가 법률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드라마를 읽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놓고 굳이 거기서 법률적 지식의 기원 이런 걸 따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왕의 두신체라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듣고서 괜찮다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셰익스피어의 독자적인 하나의 인물을 창조해냈다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또 하나의 메타적 독서죠.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셰익스피어가 왕의 두 신체라는 법률 용어를 가져다가 드라마를 썼다, 집필했다. 그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냥 그 단어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속뜻과 함축은 크게 개념치 않고 셰익스피어 특유의 어떤 캐릭터 만들기 요것을 통해서 뭔가를 리처드 2세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의 타당한 그 독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그 칸토르비치가 아주 그 감명하게 셰익스피어 드라마 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삶의 방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그저 이제 그냥 창조하는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핵심은 여러 삶의 방식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삶의 방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삶의 방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Numerous places active in any human beings to play them off. 그랬으니까. Preserve their equilibrium depend, 여러 삶의 방식. 그죠. 담아두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그럼 여러 개의 삶의 방식을 서로 조합해서 그 중에 이 특정한 엘리먼트들을 뽑아낸 다음에 하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삶을 창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한 명의 인간 안에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numerous planes active in any human being 한 명의 인간 안에 아주 여러 차원의 무수한 지평을 집어넣고 이것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양면성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양면성만 있겠습니까? 주를 이루고 있는 주된 기조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그건 못지않게 또는 도로는 그것을 전복시키는 그런 다른 차원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네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을 우리 삶에서는 더러 경험해보죠. 그것이 굉장히 큰 배신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드라마적 쾌감을 주기도 하죠. 아,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끝이 없구나. 언제 봐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어. 그러니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내면을 싹 파헤쳐서 낸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그 어렵고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이제 영화한 경우도 많죠. 영화 속의 셰익스피어 보면 많은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 뭐 그런 것은 아니 직접 셰익스피어 드라마 희곡 작품을 맥베스의 그 마리온 코티아르라고 하는 블랑스 여자 배우가 레이디 맥베스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 소름이 촥 돋는 연기가 있었죠. 정말 보면서 아, 저 배우는 실제로 저런 사람인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마리온 코티아르인지 어떻게 발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라 코티아르라고 그러면 대체로 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 배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럴 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레이디 맥베스를 저렇게 또 한 단면으로만 저렇게 지나치게 몰고 가는 건 아닐까.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레이디 맥베스는 굉장히 그 한 개의 요소, 원 엘리먼트만으로 이루어진 그 등장인물 같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나중에 그 닥터 메디슨에게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특성 중에 하나죠. 고전 드라마 헬라스의 비극 작품은 인물이 전형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내면이 굉장히 여러 겹이어가지고 속된 말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쉽거든요.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인물을 창조해냈는가 그걸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마구 서로 대결시키고 마구 뒤섞고 균형 있게 갈무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셰익스피어 작품의 핵심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예, 핵심이죠. 아니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뒤섞고 대결시키고 뒤섞되 균형 있게 갈무리하는 것. 요건 잘 균형 있게 잘 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나열만 해놓으면 그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일정한 통일을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열만 해놓으면 안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우리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식으로 했다. 셰익스피어 작법은 이러하다. 이거를 칸토르비츠가 잘 집약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호기심이 굉장히 그 솟아났겠죠. 아니 적어도 한 사람의 왕 안에 소멸하는 자연적 신체와 불멸하는 몸체가 동시에 있다? 그 굉장한 그 대립물이잖아요. 소멸과 불멸의 공존. 그것은 셰익스피어에게 그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그게 바로 구강 그리스도론으로 정립되어 손쉽게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면은 더욱이나 법학자들의 이제 그런 것이겠죠. 법학자들에 의해 일종의 구강 그리스도론, 로얄 크리스톨로지 그랬어요. 로얄 크리스톨로지, 구강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왕을 그리스도의 그것에 빗대어서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나 제임스 1세가 주창한 것으로 알려진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그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로얄 크리스톨로지와 구강 그리스도론과 무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두 신체라는 법적 개념과 셰익스피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이게 처음에 오늘 그 이 읽기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셰익스피어로 인해서 이 큐리어스 이미지가 오늘날의 사람들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남게 된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드라마에서 중요한 그 이끌고 가는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2세를 읽을 때 필요한 일종의 법률적인 배경지식 그리고 또 법률적 배경지식이 없다 해도 적어도 셰익스피어가 왕의 두 신체라는 이 개념을 가져다가 자기 드라마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인물을 창조해내는데 사용했으리라는 것. 이 두 가지 정도가 리처드 2세를 읽는 데 필요한 메타적인 또는 컨텍스추얼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헨리 5세와 리처드 2세. 자, 헨리 5세는 앞서 그 세 번째 읽기에서 헨리 5세의 한 구절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헨리 5세의 그 사막 1장 254행에서 262행 지난번에 읽은 걸 보면 위대함과 쌍둥이로 태어나 휘둘리기는 온갖 바보들 그랬습니다. 인간의 슬픔보다 고통받는다. 인간의 슬픔보다 자신의 숭배자들보다도 더 인간적 슬픔에 고통받는 신이죠. 사람은 그 요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게 있는데 헨리 오세가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읽는 부분 사막 1장 312행에서 317행을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중적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걸 리차드 2세와 연관을 시킵니다. 독백 직후 이어지는 짤막한 막간 장면에서 자기 아버지의 전임 국왕이 리차드 2세죠. 그리고 그 리차드 2세를 해고하면서 이렇게 하죠. 오늘은 제발 주님 생각지 말아주소서. 제 아비가 왕관을 빼앗으면서 저질렀던 잘못을 제가 리처드의 시신을 새로 묻었고 그 위로 흘린 뉘우침의 눈물은 더 많습니다. 즉 헨리 5세의 아버지가 왕관을 빼앗으면서 저질렀던 잘못, 피를 흘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리처드의 시신을 새로 묻으면서 뉘우침의 눈물은 더 많다. 그 몸에서 강제로 쏟아진 빗방울 보다 더, 네, 자기는 뉘우침을 충분히 뉘우쳤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드라마는 리처드 2세인데 헨리 5세도 바로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셰익스피어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 거죠. 헨리 5세를 읽으면서 헨리 5세의 독백에 리처드 2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리처드 2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처드 2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바로 헨리 5세 자신이 저 왕의 두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 헨리 5세와 리처드 2세라고 하는 이 작품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헨리 5세도 리처드 2세와 마찬가지로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셰익스피어 드라마 안에서는 리처드 2세로부터 이어지는 그 장미전쟁 시기를 다룬 역사 드라마는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드라마들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헨리 5세라고 하는 드라마와 리처드 2세를 연결시켜 보게 됩니다. 다음번 읽기는 이제 리처드 2세를 이제야, 다섯 번째 와서야 리처드 2세를 본격적으로 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인가요? 어이없는 사태가 되겠죠. 다음번부터 읽을 때는 아마 이제 카타적인 리딩 읽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카타적인 리딩이라 해도 우리는 결국 남이기 때문에 메타적 리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메타적 리딩을 하게 된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